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지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또 생각하며 성금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옳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만큼 값진 것이 없음을, 이땅 안에 이 땅에서 그와 비할 것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사 참된 복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회복되며 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계시죠? 예. 저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내일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또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성금요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또 특별히 금식을 또 자원해서 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예, 또뭐 미디어 금식도 있었고 주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신 만큼 귀한 영적인 유익과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 그리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이제 또 내일 모레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가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금요일 예배는 우리 그 유스랑 유년부랑 보통 이게 컴바인드 서비스로 이렇게 함께 드리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세퍼레이트했습니다. 이 유스랑 EM이랑 자신들끼리 뭔가 좀이 굿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좀 마련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컴바인드 서비스를 했는데 제 영어 실력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하지 않기로 한 건가 이렇게 조금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더 은혜로운 예배를 또 계획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가지는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는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 또는 새벽이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날 새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장면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세상, 이 시대의 장면과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하나의 연극의 한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무대 위에 겟세마네 동산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고 유다와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 무리가 나와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축소판 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 또 이 사회의 무대를 축소시키면 바로 이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43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저죠.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서 그들은 한 팀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연합하여서 지금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이 무리들이 몇 명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법 많은 수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보면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을 보면 수적으로는 상당히 우세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왔고 권위도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들고 온 것이 뭐라고 나와 있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 44절에 가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이미 오기 전부터 어떤 전략을 짜서 예수님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세상이 가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론이라는 수적 우세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또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검과 몽치라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힘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략과 계획과 전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동원해서, 모든 지략을 동원해서 세상 우리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살상도 마다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그들은 여론에게 심어주어서 기독교를 거부하도록 그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거죠.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 기독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서 더 큰 이슈를 만들죠. 기독교 교회의 어떤 그 부패와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비리들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들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돌리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의도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나 권위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죠. 채 1세기가 되기 전만 해도 이 미국의 교과서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창조론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창조론이 없어지고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린 것이 그렇게 그 길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가운데에서 어떤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그 선교 활동을 한다든가 포교 활동을 한다든가 종교 의식을 가지는 것을 금하고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면 우리가 생각하자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보이지 않게 오늘날 이 세상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과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공격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대처와 대응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을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나와 있죠.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베드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귀가 떨어져 나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알고 있죠? 예, 모르면 아니면 말고, 예, 말고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그 권위 있는 두려움을 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감히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예수님께 대한 어떤 열심이요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해오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정당한 그 대응책 아닙니까?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는 종종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쪽에 유혹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에도 1970년대, 80년대 보면 기독교의 일부 단체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르주아와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에 나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운동권에 가담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죠. 아니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과학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그 근거를 앞세워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도 자존심이 상해서 얼마든지 이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과학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대하여서 대응책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사람들의 어떤 여론과 양심과 선행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오늘날 기독교가 더 선행을 행하고 또 양심적으로 살고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유익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대응해야 할, 주력해야 할 대응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 대하여서 대응하신 방법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칼을 도로 꽂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행했던 칼을 들어 휘두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실 대응책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열두 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두 영이라 개역개정에는 군대라고 군단이라고 나옵니다. 한 영은 그 군사가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두 영이면 7만 2천 명이 됩니다. 7만 2천 명이 되는 천군 천사들을 얼마든지 불러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대응하는 예수님의 대응책은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십자가는 지금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들고 온 사람들에게 대응할 만한 어떠한 무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어지는 것이요, 지는 것이요, 항복하는 것이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될 수 없는 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까? 50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그들도 이 싸움에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손에 이제 가질 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쇠꼬챙이 하나도 없고 장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대응할 만한 어떠한 무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검과 몽치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력에 부합하고 그들의 권세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또 그들이 주는 그 무기를 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위도 될 수도 있고 신분도 될 수 있고 학력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정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히 놓지 않을 만한 그 분명한 것이 십자가는 아니지 않아요? 혹시 이 베드로처럼 휘두를 만한 어떤 칼 한 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 사는데 뭔가 안심이 될 만한 것들, 이 세상이 대항할 때에 내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어떤 그 대응책으로서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것보다 더 센 무기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쥐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요즘에는 그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상당히 유행을 하죠.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 게임 때문에 상당히 인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그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템을 획득을 하죠. 그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아이템, 좀 더 무기, 좋은 무기를 얻어야만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실제로 돈을 주고 그것을 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사고 20만 원을 주고 사고 누구는 그 아이템을 한참 모아가지고 그것을 파는데 그것만 팔아서 500만 원, 800만 원을 주고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어떤 그 한 게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힘을 쥐고 내가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도 이 인생 속에서 힘이 될 만한 무기가 될 만한 어떤 그것을 장착하고 아이템을 얻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것처럼 한심한 인생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보다 좀 더 실제적인 민감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에 여러분들이 가장 쥐어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앞으로 살 때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 쥐어지고 싶은 것은 뭡니까? 그게 십자가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뭔가 쓸모가 있고 유용한 어떤 것을 쥐어지고 싶죠. 학력, 어떤 자격, 실력, 어떤 돈,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쥐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쓸모있는 무기를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라고 하지만 신자된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보다 십자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로 붙잡게 하기보다 세상의 처세술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데에 더 큰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녀가 좀 신앙에 좀 느긋하게 있어도 상관없고 복음을 잠시 손 놓아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묵과하고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좀 더 못하고 좀 더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갖추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안달이 나고 닥달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살아오면서 내 손에 쥐어졌던 그 무딘 칼보다 내 자녀들은 좀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힘이요 능력이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무마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대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자랑을 일삼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고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돈이 많은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가, 얼마만큼 내가 학력이 높은가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우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또 다른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의외죠? 십자가를 어떻게 쓰길래?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남 쥐어 패는 데 사용하는 거죠. 십자가를 거꾸로 들면 그것도 검처럼 몽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주눅받고 길을 펴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지식과 그 명분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다른 사람을 쥐어 패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러한 무기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물리적인 어떤 무기로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힘도 무기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가장 큰 힘의 근원이요 능력이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하나의 연극 무대를 설정하고 상상하고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지시는 이 십자가의 모습은 상당히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거기서는 지는 것이요, 굴복하는 것이요, 그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49절을 한번 보시죠. 49절을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뭔가 지금 이 장면을 넘어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또는 성경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연극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작가로서 대본을 쓰시고 연출하심으로써 그 연극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줄거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수만 수천 가지의 씬 중에 지금 이 씬은 한 장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극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로 한 것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원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유월절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과 그 제사 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그림으로서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와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사실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십자가가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 인류와 만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승리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것이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에 지금 이 장면이 끼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넓은 시각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검과 몽치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 곁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었던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죠. 거기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도하심에 대하여서 지금 그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일들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장 23절 보시죠. 4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29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여기도 그 십자가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죠. 27절에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것과 같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또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의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만 모아도 얼마든지 세력을 이룰 수가 있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해도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그 십자가 앞에 죄사함의 회개를 가지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사도들이 분명히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나니 그들은 세상이 가지는 이 검과 몽치에 대하여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그 앉은뱅이에게 그들이 말한 것이 뭐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죠. 은과 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은과 금은 그들에게 어떤 가치도 아니며 그들에게 힘도 아닌 겁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더 귀한 것으로 주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채찍질을 맞아서 풀려납니다. 그 채찍질은 어떤 면에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가졌던 검과 몽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질 앞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참 소망과 힘과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눈을 뜨셨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됩니까?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얻으며 십자가 안에서 치유함과 평안을 얻으십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이고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전체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한 씬에 불과합니다. 한 장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약해지고 죽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영광으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 십자가를 소유한 자에게도 그 승리를 함께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힘삼고 무엇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칼자루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될 만한 무기를 얻고 얻어도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담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세상의 검과 몽치를 세상에 힘들 만한 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세상적인 학식과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십자가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으며 힘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다고요? 그렇게 살면 정말 지고 실패할 것 같다고요? 망하고 지죠. 그게 우리에게 뭐가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각오로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